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4년 2월 17일 토요일입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 의지하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과 구약 사무엘기하입니다.
6장 어느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사이를 지나가고 계셨다. 제자들이 미리삭을 뽑아 손으로 비벼서 먹었다. 몇몇 바리새파 사람들이 물었다. 어찌하여 당신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짓을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는 다윗과 그의 일행이 굶주렸을 때에 다윗이 어떻게 하였는지 읽은 적이 없느냐? 다윗은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드려진 빵을 먹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간 사람들에게도 주었다. 그 빵은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빵이었다.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덧붙여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은 안식일의 주인이다. 또 다른 안식일에는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는데 거기에는 오른손이 마비된 사람이 있었다. 율법 선생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를 지켜보고 있었다.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주면 그 일을 트집잡아 예수를 고발하려는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그것을 알면서도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모두가 볼 수 있게 일어서라. 그 사람이 일어섰다. 예수께서 율법 선생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물어보겠다. 안식일에 어떤 일을 하는 것이 모세의 법에 맞느냐? 선한 일을 하는 것이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냐? 생명을 살리는 일이냐? 생명을 죽이는 일이냐? 그러고 나서 모든 사람을 둘러보시며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손을 내밀어라. 그 사람이 그렇게 하자 손이 말짱하게 나았다.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선생들은 잔뜩 화가 나서 예수를 어떻게 할까 의논하였다. 그 무렵에 예수께서 기도하려고 산으로 가셨다. 그리고 밤을 새워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날이 밝자 제자들을 부르셨다. 그 가운데서 열두 사람을 뽑아서 사도라고 부르셨다. 그 열두 사도는 예수께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어주신 시몬과 시몬의 동생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빌립과 바돌로매, 마테, 도마, 알페의 아들 야고보, 그리고 열심장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가리옷 유다이다. 이 가리옷 유다가 예수를 배반한 사람이 되었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와 평지에 멈추셨다. 그곳에는 예수의 제자들이 무리를 지어 모여 있었다. 그리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 지방에서 온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 그들은 예수의 말씀을 듣고 병을 고치려고 모여든 사람들이었다. 악령에게 시달림을 받던 사람들도 병이 나았다. 사람들은 모두 예수께 손을 대려고 애를 썼다. 그분께로부터 모든 사람의 병을 낫게 하는 힘이 나왔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제자들 둘러보시며 말씀하셨다. 너희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굶주리는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가 배부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우는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가 웃을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을 따른다고 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들은 너희를 따돌리고 모욕할 것이다. 그들은 너희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조차 꺼려할 것이다. 이런 일이 있을 때에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에는 기뻐 뛰어라. 너희가 하늘나라에서 큰 상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의 조상이 예언자들에게 똑같이 못된 짓을 했었다. 그러나 너희 부자들에게는 화가 미칠 것이다. 너희는 이미 너희가 받을 위안을 다 받았기 때문이다. 지금 배부른 너희에게는 화가 미칠 것이다. 너희가 굶주릴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웃는 너희에게는 화가 미칠 것이다. 너희가 슬퍼하며 울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할 때 너희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그들의 조상도 거짓 예언자들을 칭찬했었다.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주어라.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어라. 너희를 악하게 대접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여라. 누가 한쪽 뺨을 때리거든 다른 쪽 뺨도 내주어라. 누가 내 겉옷을 가져가거든 그에게 내 속옷을 거절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달라는 사람에게 주어라. 누가 너희 것을 가져가면 돌려달라고 하지 말아라.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사람들에게 해주어라.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그게 무슨 칭찬받을 만한 일이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한다. 너희에게 잘해주는 사람들에게만 잘해주면 그게 무슨 칭찬받을 만한 일이겠느냐? 그런 일은 죄인들도 한다. 돌려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만 구워주면 그게 무슨 칭찬받을 만한 일이겠느냐? 죄인들도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여 제 친구들에게 구워준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잘해주어라. 그리고 아무것도 돌려받을 생각하지 말고 구워주어라. 그러면 큰 상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고마워할 줄 모르는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에게도 잘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아라. 그러면 너희도 비판받지 않을 것이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말아라. 그러면 너희도 정죄받지 않을 것이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여라. 그러면 너희도 용서받을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주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후하게 주실 것이다. 죄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게 담아 내 옷자락에 부어주실 것이다.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 베푼 그대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예수께서는 또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다.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안내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두 사람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스승보다 높은 제자는 없다. 그러나 누구든지 충분히 훈련을 받고 나면 자기의 스승과 같이 될 것이다. 어찌하여 너희는 다른 사람의 눈에 들어있는 먼지는 보면서 자기 눈에 든 큰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내 눈에 들어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친구여 자네 눈에 있는 먼지를 꺼내주겠네 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 들어있는 들보를 꺼내어라. 그래야 내 눈이 맑아져서 다른 사람들의 눈에 든 먼지를 꺼내줄 수 있을 것이다.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러므로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 가시덤 불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고 찔레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없다. 선한 사람은 마음속에 쌓아둔 선에서 선한 것을 낸다. 마찬가지로 악한 사람은 마음속에 쌓아둔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넘쳐 흐르는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게 주님 주님 하면서 내 말은 따르지 않느냐? 내게 와서 내 말을 듣고 따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가르쳐 주겠다. 그런 사람은 집을 튼튼하게 짓는 사람과 같다. 그 사람은 땅을 깊이 파고 바위 위에다 기초를 놓는다. 홍수가 나고 강물이 집을 덮쳐도 집은 흔들리지 않는다. 집을 튼튼하게 지었기 때문이다. 내 말을 듣기만 하고 따르지 않는 사람은 기초도 놓지 않은 맨땅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강물이 덮치면 집은 금방 무너져 완전히 부서지고 만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사무엘하 제14장.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쏠리는 것을 스루아의 아들 요압이 알았다. 요압이 드고아로 사람을 보내어 거기에서 슬기로운 여인 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부탁하였다. 그대는 초상당한 여인처럼 행동하시오. 몸에는 상복을 입고 머리에는 기름도 바르지 말고 이미 오랫동안 죽은 사람을 애도한 여인처럼 꾸민 다음에 임금님 앞으로 나아가서 내가 일러주는 대로 호소하시오. 요압은 그 여인에게 할 말을 일러주었다. 드고아에서 온 그 여인은 왕에게로 나아가서 얼굴이 땅에 닿도록 엎드려서 절을 한 뒤에 임금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하고 예언하였다. 왕이 여인에게 무슨 일이냐 하고 물으니 그 여인이 이렇게 하소연하였다. 저는 남편이 죽어서 가련한 과부가 되었습니다. 이 여종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들에서 서로 싸우다가 말린 사람이 없으므로 아들 하나가 다른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온 집안이 들고 일어나서 이 종에게 형제를 때려 죽인 그 아들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죽은 형제 원수를 갚고 살인자를 죽여서 상속자마저 없어버리겠다고 합니다. 그들은 저에게 남아있는 불씨마저도 꺼버려서 제 남편이 이 땅에 이름도 자손도 남기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다 듣고 난 왕은 여인에게 말하였다. 이 문제를 두고서는 내가 직접 명령을 내리겠으니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러나 드고아 여인은 왕에게 아뢰었다. 우리 높으신 임금님께서 무엇을 하시든지 이 일에 있어서 허물은 저와 제 아버지 집안에 있습니다. 임금님과 왕실에는 아무런 허물이 없습니다. 왕이 대답하였다. 누구든지 너를 위협하거든 그를 나에게로 데리고 오너라. 아무도 너를 괴롭히지 못하게 하겠다. 여인은 또 간청하였다. 그러면 임금님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간구하셔서 저의 죽은 아들의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집안 사람들이 살아있는 저의 아들까지 죽이는 크나큰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왕이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네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그 여인이 또 간청하였다. 이 종이 높으신 임금님께 한 말씀만 더 드리도록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 그 여인이 이렇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임금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처럼 그릇된 일을 하셨습니까? 임금님께서는 임금님의 친아들인 왕자님이 이 나라로 돌아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처사는 지금까지 이 종에게 말씀하신 것과는 다릅니다. 임금님께서는 그렇게 말씀만 하시고 왕자님을 부르지 않으셨으니 이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 죽습니다. 땅에 쏟으면 다시 담을 수 없는 물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않으시고 방책을 베푸셔서 비록 내어 쫓긴 자라 하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십니다. 높으신 임금님, 제가 지금 임금님을 찾아뵙고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된 까닭은 제가 친척들의 위협을 받으면서 이 문제를 임금님께 아뢰면 임금님께서 제가 간구하는 바를 들어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섰기 때문입니다. 저희 집안 사람들이 저와 저의 아들을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끊어버리려고 하지만은 임금님께서 저의 사정을 들어서 아시면 구원하여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 종은 또 높으신 임금님께서는 말씀으로 저를 안심시켜 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임금님은 바로 하나님의 천사와 같은 분이시니까 저의 호소를 들으시고 선악을 가려내실 것이라고도 생각하였습니다. 임금님이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서 늘 임금님과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왕이 그 여인에게 물었다. 너는 내가 묻는 말을 내 앞에서 조금도 숨기지 말고 대답하여라. 그 여인이 대답하였다. 높으신 임금님의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왕이 물었다. 너에게 이 모든 일을 시킨 사람은 바로 요압이랬다. 여인이 대답하였다. 높으신 임금님, 임금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높으신 임금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면 오른쪽으로든 왼쪽으로든 피할 길이 없습니다. 저에게 이런 일을 시킨 사람은 임금님의 신하 요압입니다. 그가 이 모든 말을 이 종의 입에 담아주었습니다. 왕자님의 일을 잘 되게 하여 보려고 임금님의 신하 요압이 이런 일을 꾸민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임금님께서는 하나님의 천사처럼 슬기로우심으로 일어난 모든 일을 다 아실 줄 압니다. 그러자 왕이 직접 요압에게 명령을 내렸다. 보시오, 내가 장군의 뜻대로 하기로 결심하였으니 가서 그 어린아이 압살롬을 데려오시오. 요압이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하면서 말하였다. 하나님께서 임금님께 복을 베푸시길 빕니다. 높으신 임금님이 이 종의 간청을 이렇게 들어주시니 이 종이 임금님의 총애를 입은 줄을 오늘에야 알겠습니다. 그리고는 요압이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왔다. 그러나 왕의 지시는 단호하였다. 그를 집으로 돌아가게 하여라. 그러나 내 얼굴은 볼 수 없다. 그래야 압살롬은 아버지에게 인사도 하지 못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온 이스라엘에서 압살롬처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는 미남은 없다고 칭찬이 자자하였다. 그는 머리숱이 많아 무거워지면 해마다 연말에 한 번씩 머리를 깎았는데 머리를 깎고 나서 그 머리카락을 달아보면 왕궁 저울로 200세겔이나 되었다. 압살롬에게는 아들 셋과 딸 하나가 있었다. 그 딸의 이름은 다말인데 생김새가 아주 예뻤다. 압살롬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두 해를 지냈는데도 왕의 얼굴을 한 번도 뵙지 못하였다. 압살롬이 요압을 왕에게 보내보려고 요압에게 사람을 보냈으나 요압은 압살롬을 방문하지 않았다. 두 번째로 다시 사람을 보냈으나 그는 여전히 오지 않았다. 그러자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을 불러다가 지시하였다. 내 밭 곁에 요압의 밭이 있다. 그가 거기에 보리 농사를 지어 놓았으니 너희는 가서 그 밭에다가 불을 질러라. 그래서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다. 그러자 요압이 압살롬의 집으로 찾아가서 따졌다. 어찌하여 종들을 시켜 나의 밭에다가 불을 질렀습니까?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였다. 이것 보시오. 나는 이미 장군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좀 와달라고 부탁을 하였소. 장군을 임금님께 보내어서 나를 왜 그 술에서 돌아오게 하였는지 여쭈어보고 싶었소. 여기에서 이렇게 살 바에야 차라리 그곳에 그대로 있는 것이 더욱 좋을 뻔하였소. 이제 나는 임금님의 얼굴을 뵙고 싶소. 나에게 아직도 무슨 죄가 남아있으면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더라고 말씀을 드려주시오. 그래서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서 이 일을 상세히 아뢰니 왕이 압살롬을 불렀다. 압살롬이 왕에게 나아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닿도록 절을 하자 왕이 압살롬에게 입을 맞추었다.
Give thanks with a grateful heart. Give thanks to the Holy One. Give thanks because is given Jesus Christ his Son. Give thanks with a grateful heart, give thanks to the Holy One. Give thanks because is given Jesus Christ, His Son. And now let the weak say, I am strong. Let the poor say, I am rich, because of what the Lord has done for us. And now let the weak say, I am strong. Let the poor say, I am rich, because of what the Lord has done for us.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에 굴복했지만 그것은 자유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신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곧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2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인간이 저지른 죄악 때문에 이 세상은 신음하고 있습니다. 절망에 빠진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지 로마서 강좌를 통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육에 따른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경험했다고 말해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의 행위를 보시고 받아주셨다면 그는 한번 자랑해 볼 만도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었습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주실 만한 사람으로 여겨주셨다라고 하였습니다.
일을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가 받는 품삯이 선물이 아니라 당연히 받을 보수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일을 하지 않으나 악한 사람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받아주실 만한 사람으로 여겨주십니다. 다윗도 일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만한 사람으로 여겨주시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같은 뜻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덮어주신 사람은 복이 있다. 주께서 그의 죄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읽어드린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이 4장에서는 믿음의 가장 위대한 조상이요 스승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믿음의 선진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것이 하나님 앞에서 과연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은 같은 믿음의 후예들인 우리 모두에게도 대단히 귀중한 과제이고 모범입니다. 사람 쪽의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구원의 은혜를 제외하고는 인정받을 존재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는 결국 하나님의 초청과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고 응답하는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이 약속을 바울은 아브라함의 행동과 할례와 율법과 비교하면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한 구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한 의를 증거하면서도 역시 유대인들의 절대적인 존경의 대상인 다윗의 고백을 함께 소개하면서 사람의 가장 귀중하고 아름다운 행복인 사죄에 대한 감격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의를 힘입는 문제 역시도 사람의 감정이나 이성적인 판단보다 중요한 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확신할 필요가 있음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사람에게서 나온 것은 신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기도인의 삶의 영역이든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가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비록 우리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고 감정으로는 용납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하는 주님의 백성들의 삶의 현장인 것은 아무리 역사가 흘러도 기록된 말씀은 불변하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실 수 없는 분이라고 불신할 수는 없지만 왜 기적을 보이고 있는가 라는 이유가 이해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이유 없이 기적을 베풀지 않으십니다. 이런 입장에서 기적보다 중요한 것은 나타난 표적이 아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라는 관점에서 평가를 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1절에서 3절 말씀 중심으로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그의 행동 때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마태는 자신의 민족들에게 예수기도를 소개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기도의 세계라 마태복음 1장 1절에 시작해서 육신으로 아브라함의 계보를 따라 난 메시아가 바로 예수이심을 증거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하신 경우를 들어서 믿음의 중요성을 설명하고자 하는 바울의 모습도 마태와 다르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2절입니다. 신약성경에 와서 스데반의 증거를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실들을 창세기에서보다는 비교적 간략하게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너의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시방 거하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사도행전 7장 2절 하반절에서 4절의 말씀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못 박는 한마디는 아브라함의 태생과 주님의 부르심 받기 이전의 모든 상황이 어떻든지 오늘 바울의 선언과 같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3절에 그랬고, 창세기 15장 6절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는 인용을 듣는 겁니다. 이것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은 입장으로 주님 앞에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의 모형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를 떠나 하란을 거쳐 가나안을 향해서 들어오는 어찌 보면 완벽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그 행동의 원인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에 목숨과 인생을 모두 건 도박만큼이나 위험했음에도 그 모든 행동의 원인이 하나님의 약속을 철석같이 신뢰한 믿음이 원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겁니다. 나중에 바울사도는 다시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로마서 11장 6절에 귀중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믿음의 대상은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 믿음의 대상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막연한 생각으로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생각에 떠오르는 대로 움직인 것이라면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행동이었을 것이지만 다음에 연이어 상고할 17절에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신이라 한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의 믿음은 분명한 약속에 견고히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 바탕이었기 때문에 그의 모든 인간적인 조건보다는 진리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큰 영광과 복의 비결이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모든 행동은 믿음에서 나온 것이고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자신의 목숨보다 귀한 것일지라도 기꺼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여 드리겠다는 자세가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야 할 우리의 귀감이요 모범인 겁니다. 두 번째는 4절 5절 중심으로 어떤 일이나 행동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의로 여기십니다. 다시 믿음의 귀중한 원리를 일과 품삯에 비유합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쓸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사절인데 사람이 일을 해서 받는 것이라면 분명히 일의 대가이기 때문에 일하고 받은 것은 선물, 즉 은혜라고 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오늘날에도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아보겠다고 하는 시도들을 많이 보는데 이런 것은 신앙에 있어서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할 자세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좀 더 열심히 한다면 그것은 이미 구원이라는 엄청난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이 은혜의 시대에 하나님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서 그 노력의 대가로 받는 것이라면 그것은 엄밀하게 은혜 받지 못한 자세일 겁니다. 그런 이유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요한복음 6장 29절에 하셨는데 그래서 믿음을 다른 말로 바꾼다면 수용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선언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나의 삶 속에 받아들여서 나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신뢰가 전제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이런 입장에서 믿음이란 설득당한 상태를 뜻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설득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5절인데 여기 눈여겨봐야 할 것은 반드시 품삯에 연결되어 있는 일을 아니할지라도 라고 하고 나서 연이어지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 라는 내용으로 악한 사람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읽기 쉬운 성경입니다.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의롭게 하여 주시는 분을 믿는 표준 세 번역이죠.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전제로 하는 약속입니다. 이미 모든 인류의 죄의 대가를 십자가에서 지불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비록 경건치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람들까지도 수용할 수 있는 역사를 이루셨기 때문에 대속의 은혜 역사 없이 이러한 하나님의 수용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6절에서 8절 말씀 중심으로 사제의 은혜보다 더 큰 복은 없다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부분은 사람에게서 최상의 복을 소개하면서 그 감격을 실제적으로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을 소개하는 것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허물에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32편 1, 2절 말씀으로 이 다윗의 고백은 비록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지만 대단히 복음적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죄진 사람이 죄의 대가로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그대로 살아있으면서 정죄를 당하지 않고 그 수치를 가리움받은 것이 자신의 죄값을 치르지 않고 그렇게 된 것에 대한 감격스러운 고백입니다. 결국 모든 인류의 죄의 수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의 의의 옷으로 가리워지고 도말되어서 이제는 양털처럼 내면에서부터 하나님을 담는 경건이 자라서 나오게 됩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또다 8절인데 우리의 죄대로 대가를 묻는다면 우리는 고개를 들 수 없을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역사를 나의 허물을 인함이라고 믿고 순종할 때 그 죄는 더 이상 나의 형벌의 대상이 아닌 용서를 누리게 됨을 감격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에 대한 약속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어떤 의로움이나 공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전적인 사랑과 은혜와 긍휼 때문입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 채찍 맞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소서.
시편 제9편. 주님, 나의 마음을 다 바쳐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놀라운 행적을 쉼없이 전파하겠습니다. 가장 높으신 주님, 내가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님의 이름을 노래합니다. 주님 앞에서 내 원수들은 뒤돌아서 도망쳤고 비틀비틀 넘어져서 죽었습니다. 주님은 공정하신 재판장이시기에 보좌에 앉으셔서 공정하고 정직한 판결을 나에게 내려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문책하시고 악인들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워버리셨습니다. 원수들은 영원히 자취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그 성읍들을 뿌리채 뽑으셨으므로 아무도 그들을 기억조차 못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영원토록 다스리시며 심판하실 보좌를 견고히 하신다. 그는 정의로 세계를 다스리시며 공정하게 만 백성을 판결하신다. 주님은 억울한 자들이 피할 요새이시며 고난받을 때에 피신할 견고한 성이십니다. 주님, 주님을 찾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결단코 버리지 않으시므로 주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이 주님만 의지합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친히 다스리시는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려라. 살인자에게 보복하시는 분께서는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들을 기억하시며 고난받는 사람의 부르짖음을 모르는 채 하지 않으신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죽음의 문에서 나를 이끌어내신 주님,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서 받는 고통을 살펴주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주님께서 찬양받으실 모든 일을 내가 전파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을 아름다운 시온의 성문에서 기뻐하며 외치겠습니다. 저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함정에 스스로 빠지고 자기가 몰래 쳐놓은 덫에 자기 발이 먼저 걸리는구나. 주님은 공정한 심판으로 그 모습 드러내시고 악한 사람은 자기가 꾀한 일에 스스로 걸려드는구나. 악인들이 갈 곳은 스올, 하나님을 거역한 문나라들이 갈 곳도 그곳뿐이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이 끝까지 잊혀지는 일은 없으며 억울한 자의 꿈도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주님, 일어나십시오. 사람이 주님께 맞서지 못하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저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십시오. 주님, 그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시며 자신들이 한낱 사람에 지나지 않음을 스스로 알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옷 입은 천사 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번양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이 나를 아무리 억압하여도 때로는 근심과 걱정이 우리 마음을 짓눌려도 우리가 진리 안에 가하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구약에 나오는 미가는 이사야와 동시대를 살았던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는 예루살렘에 살면서 도시 사람들과 부자 같은 상위 계층을 향해 하나님 말씀을 전했지만 미가는 시골 출신으로 주로 시골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공생애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 백성에게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핵심은 죄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이었습니다. 미가는 당시 사람들이 저지르는 우상 숭배, 악한 생각과 계획, 점치는 복수를, 부정직과 부자들의 강포, 만연한 타락 등을 경고했습니다. 그 가운데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도 들어있습니다. 미가서 3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미가는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미가에게 그런 예언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이해하기 쉽도록 세 번역으로 그 구절을 읽겠습니다. 미가서 2장 6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재앙을 두고 예언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우리를 망신시키실 리가 없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므로 괜찮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죄를 범하였으니 진노를 당할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그 땅이 황폐해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늘 그렇듯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백성에게는 소망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돌아오는 자들을 용서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내를 기뻐하시므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미가서 7장 18절과 1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놀라운 말씀은 구세주 탄생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 말씀이 미가서 5장 2절에 나옵니다. 이 구절을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 말씀처럼 우리 구세주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온전히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죄를 벌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에게 돌아오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진실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지 재앙이 아니며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입니다.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이 세상의 온갖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악한 자로부터 저희를 지키시고 구원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